어쨌든 오늘은 그 결혼 얘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봤는데요.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고 말씀하셨고, 하셨으면 바로 지어야 되지 바로 안 짓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 버렸다, 그죠? 다른 얘기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 짓는 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름을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한짝 뽑아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들어 오셨다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왜 중간에 그 얘기가 들어갔느냐 말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저 이야기가 옆으로 샜다가 들어온 듯한 느낌이지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하면, 아담이 어떤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동물들의 그 본질적인 것을 다 이해하고 살폈다는 뜻인데, 그렇게 다 살펴보아도 그 속에는 자기 짝이 될 만한 존재는 없더라는 걸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짝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그 짝을 보면서 아담이 느끼는 기분은요, 확실하게 이 동물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이 동물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진화론 이야기처럼 진화하는 과정에서 좀 앞선 존재, 이건 사람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드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아주 추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과 동물을 엄격하게 아주 구별하고 있다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의 전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아담이 볼 때에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보아도 자기 짝이 될 만한 존재는 아니다, 오직 한 사람 하와뿐이었더라 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결혼해서 적용을 할 때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한테 가장 적합한 짝이다라는 생각을 결혼 생활의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깨지기도 하고 싸움도 나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걸 천천히 훑어보면요, 밑바탕에서 내가 잘했으면 그리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요소가 참 많이 작용을 합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그런 것이라고 염두에 두고 노력했더라면 그런 어떤 위기가 초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의 전제가 이런 전제가 바탕에 착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는 겁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역사죠? 그 위대한 역사에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는 일이, 그 위대한 역사와 이게 격이 맞는 거냐, 그 말입니다. 뭐, 우리가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아이들이 이렇게 잘 놀래요. 네가 임마, 신앙 때문에 교회 가냐? 뭐 때문에 가냐고 놀리죠? 연애하러 가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답변은요, 한사코 아니라고 우기지만 그래도 교회 가면 어때요? 이쁜 여성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도 조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교회 연애하러 가지 그러면 절대 아니라고 발뺌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 가는 일하고 연애하는 일하고 이거 격이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교회 가서 뭐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만 애들이 말이요, 저는 청년들이 교회 가서 연애하고 그러면 안 되죠?
했는데요.
했어요? 제일 낫다.
연애해서 만나는
데는 아니지만은, 연애하고 연애하는 건 아니지만,
흘러가면.
가서 신앙적 배우자를 찾으면은 뭔가 좀 안.
그게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될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결혼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제일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난 배우자가 아주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어디선가 모르게 이것들이 어디서 교회에서 연애를 해 이런 관념이 많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일하고 아담의 배피를 정해주는 사건하고는요 격이 맞느냐고 따지면 어쩌면 우리는 안 맞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아담의 대피를 지어주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와 격이 맞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걸 굉장히 소중하고 중한 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건데 우리 생각에 이거 왜 이런 얘기 해놨을까? 우리가 생각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죠. 성경 전체를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결혼 이걸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만한 이유.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그 일을 결혼을 통해서 말이죠. 결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죠? 신랑 신부요. 아버지와 자식. 근데 왜 신랑 신부는 왜 아니라고 치세요?
하나님 말은 아니고 예수님하고
한다게 믿으세요.
하나님도 예? 보면 예? 호세아가 호세아 아니다.
뭐 어디든지 간에 성경 아니다 그죠?
성녀인 아내를 취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와 결혼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결혼에다가 많이 비유를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남편과 아내로 묘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결혼이라는 이 도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그런 의도를 하나님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시청과 교대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개판 만들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깨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문제를, 결혼을 깨는 일들은요. 전부 다 아주 중벌로 다스려졌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늘 아내처럼, 신부처럼 그렇게 날 대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부가 우상을 숭배하면 늘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간음, 음란이라고 표현하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이다. 이유는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나가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결혼이라는 것에 담아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은 단순하게 우리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를 거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신랑 신부의 관계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결혼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좋은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명하셨는데요. 이걸 처음 깨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라멘이요? 큰 범죄겠어요? 아니면 사람 살다 보니까 생긴 일 같아요. 아마 그 첫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요. 아마 엄청난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게 보통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아마 만약에 10대 뭐라고 그러죠? 10대 뉴스를 뽑는다면요. 1번이 아담의 범죄. 2번이 가인이 동생 죽인 것, 3번이 람에게 부아내를 취한 것,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가볍게 지나갈 요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그 반항입니다. 람에게 그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이에요? 큰 사고는 어리비리한 놈이 안 칩니다. 대형 사고는 똑똑한 놈이 칩니다.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마 뒤에 가면서 한 번 더,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라멕은 그 당시 세계에서요, 경제계를 쥐고 있는 사람, 군사를, 군사, 그 다음에 연예,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한 손에 다 틀어진 사람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요. 정주영 씨에다가, 대통령에다가, 연예계는 또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한 사람도 못해가지고요. 이 권리를 몽땅 그어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권력을, 센 권력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휘두르고 싶어지는 마음이 나오는데요. 그가 이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 사건이 뭐냐면 아내 돌둔 겁니다. 라멕이 최초의 종혼자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그 의미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요새는 누가 이런 짓을 하죠? 아내 돌둔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정답은요, 떠나게나 그런 짓 하고 있어요, 요새는.
없애 뭐 하고, 네? 없애 뭐 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 라멕이 그 고대 사회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대항했던 일이 이 사건이었는데, 요새는 말이야, 떠나게나 이런 짓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냐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면서 이래서 잘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주변에 남편 둘을 있고 아내 둘 있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꼭 법적으로나 결혼했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몰래 숨겨둔 애인이 따로 있고 이러면 둘 있고 셋 있는 거죠 뭐. 누가 그런 짓 하나요? 별 능력도 없는 사람이요.
백수들.
백수도 그러나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그런 거 없나 모르겠지만 한때 그거가 애인 카는 드라마 유명했다 안 그럽니까? 그때는 애인 하나 없는 사람 바보 취급되던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다고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한 남편, 한 아내만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짝이라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결혼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천지 창조와 격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이 오해를 참 많이 받은 겁니다. 돕는 배필을 다른 말로 하면 조수가 되나요? 보조. 동력자. 아, 많이 올렸띵.
보조.
보조, 보조는 싫대요. 동력자. 제가 결혼 얘기를 여기서 안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건 말이에요. 꼭 신랑한테 같이 공부하고 같이 들어야 되는 건데 이 남자들은 자꾸 바빠가 엉뚱한데 소댕기고 여자들만 드러나면 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성경대로 산다고 용을 쓰고 있는데 이 남편들이 이거 맨날 엉뚱한 짓 하면 피는 누가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제가 말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이게 남편들이 꼭 같이 공부하고 같이 들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필요한데 참 막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 모르지만 돈 번다고 쫓아다니고 참 문제가 많긴 많습니다. 근데 크게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오해를 받아서 이제 여자는 조수나 보조나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적용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독립자가 돼요?
업그레이드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 아니에요?
나이 생활 또 아직 뭐 우리는 지금 동등하다 이러지만 그게
말만 동등이죠?
예, 아직도 남녀간의 그
네. 구체적으로 뭐 긴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여러분을 돕는,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 누가 있어요?
남편.
남편이. 시점표 하지 마. 그건 말도 안 된다. 성경 어디에 남편이 아내를 돕는다고 그렇게 나옵니까? 남편 말고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을 돕는, 여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남편 말고 아내 말고 한 군데 더 있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말할 때 그 돕는다는 말이 이 돕는 배필, 돕는 여기에 돕는 배필의 돕는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돕는다는 단어가 원래 에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여기에 한번 쓰이고요. 나머지 거의 대부분 하나님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건 맞는 말입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조수가 되나요? 아니면 보조가 되나요? 성경이 돕는다는 의미가 뭐냐를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앞에서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나서 끌어버리면 그건 누구 일인데요? 그건 하나님의 삶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보조예요? 조수예요? 그런 개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돕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령 남편에게 난 돕는 배필이고 영어로 옮겨서 헬퍼라고 하는데 그 헬퍼가요. 뭐가 좀 능력이 떨어지고 모자라서 뒤에서 밀어주고 뒤에 숨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역할이 달라서 남편을 앞에 세우고 부인이 뒤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단순하게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지으실 때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남자들이 기억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난 이야기도 흔일이고요. 집에 가서 전달해도 뭐 말이 잘 안 됐습니다. 네, 잘 안 먹혀 듣습니다. 이제 천사 남자들을 성경 공부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게 하는 거 외에는
시간을 한번 해야 돼.
이 방법이 잘 없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회가 되거든요. 설득이 오늘 때세요. 이 돕는 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거의 다 사용이 됐고 그 중에 한 번이 여기에 사용이 됐다고 기억을 하시면 하나님이 당신 좋으냐 이렇게 되들면 글쎄 싸움이 날란지 은혜가 될란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돕는 가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는 잠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른 얘기는 좀 작다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는 해요. 왜 하필이면 갈비뼈를 떼가지고 그 여자를 만들었느냐? 이건 저, 유대인들이, 유대 랍비들이 해놓은 답변이 있습니다. 왜 갈비를 빼가 만들었을까요?
많아서 빼는 뜻이 안 나요.
많은 거니까 하나 빼도 빼가지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했으니까 또 채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하나 정리다니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유대 랍비들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머리뼈를 뽑아가 만들었으면 여자들이 너무 키고 만장할 게고 발뼈를 빼가 만들었으면요 또 너무 천대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갈비뼈가 가장 중심이니까 그 중간이니까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령 저 남편과 아내가 싸우다가 이런 일도 합니다. 당신은 재료가 시원찮잖아. 당신은 흙이고 나는 뼈 아닌가 그래도. 그래가 싸움 나긴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는 웃고 넘어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둘이 하나 되라는 원칙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둘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참 재밌는 게 그 부모를 떠나라 하는 얘기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 한국의 많은 남자들은 장가를 가도 부모를 못 떠나는 경우가 참 많죠. 특별히 그 외아들이거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엄마들이 참 처신하기 어렵습니다. 엄마가 중간에 있고 그 아들 며느리 이래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뭐가 안 되냐면요. 아들이 엄마를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거든요. 이게 어른들이 알아서 잘 해주면 참 좋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럼 어때야 돼요? 이거 홀로 된 어머니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어머니에게 용돈을 더 넣어야 되는데 아들이 줘야 돼요? 며느리가 줘야 돼요?
며느리.
왜요?
아들이 주지 않는다. 통장으로 자동이체.
그래도 며느리 이름으로.
제일 나쁜 거요. 며느리 몰래 아들이 엄마 용돈 주는 거요. 이건 제일 나쁜 겁니다. 서로 알고 있지만 아들이 주는 것보다 어쩌면요, 며느리가 주는 것이 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더 유용합니다.
남의 돈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남의 돈 가는 거 보니까 아직도 하나 되기는 까마득합니다. 신랑 벌어온 돈을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이제 좀.
시어머니 앞에서만 남의 돈이 이제.
아, 그러세요?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요, 네. 며느리가 좀 부담스러워.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한두 번 지내니까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식이 뻘쭘 좀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 간혹이 막 부담스럽고 그래서 다음 오빠가 돌아와야 되겠냐. 그건 안 된다.
여기서 오빠가 가면 또 여러 사람 헷갈리잖아요. 아들보다가 며느리가 부담스러운 게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만은요. 맞는데 문제는 아들이 너무 가깝게 돼 있는 것보다 일단 자꾸 떼는 게 맞습니다. 뗀다는 의미는 뭔 얘기냐면 아들 입장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사람이 부인이고요. 이 부인과 합의해서 둘이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른을 섬기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 내 아들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벽을 허물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가 안 되고요. 각자가 따로따로 돼가지고 하나들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하고 며느리는 싫고 이런 문제가 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결혼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집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발견한 성경이, 결혼하기 전에 이거 많이 읽었는데요. 전혀 안 보이더니 결혼하고 난 뒤에 딱 보이던 구절이 25절 끝머리랍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다는 걸 몰랐대요. 근데 벌거벗었는데도 글쎄 그게 안 일주일 읽었는데 그 기억이 전혀 없대요. 결혼한 뒤에 보니까 아 이게 보이더라, 그런 얘기죠. 재밌었던 기억 중에 하나인데요. 이 원리를 신약에 와서 이제 어떻게 설명해 가느냐,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하고 이제 충고를 시작하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좀 기분 나쁜 말 중에 이런 거, 이 말 들으면 어때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니라. 그거 어때요? 아니야, 그래, 아멘하고 맙니까? 뭐, 한 소리 할락 하니까, 네. 그 구절 생각이 나면 막.
인터넷이라고 뒤에 또 따라오는.
그 머리가 아니고 다른 머리가 또 있어요?
아니, 그렇게 지배하는 머리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구절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왕이나 권세자들은 밑에 사람들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다스리고 그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뭐냐면 높은 데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 중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압제하고 누르고 그러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개념이 남자는 여자의 머리니라는 개념으로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머리가 할 일이 뭐냐고 그 다음 설명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니라. 그래 놓고 그 다음 머리가 뭘 해야 돼요? 이상하다. 여자분들이 이런 구절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예? 이런 건 딱 잘 외우고 있잖아, 말이야.
고백되니까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신 것처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머리가 몸을 위해서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머리가 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요게 성경의 머리입니다. 예수님 말씀 갖다 보셔요. 천국에서 높이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천국에서 높은 자는요, 낮은 자를 섬기는 그 자가 높은 자니라. 그게 머리 아니에요. 머리는 뭐 하려고 뒀냐면 몸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게 머리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니라. 남자들이 그 머리를 한국식으로 해석해서 혹시 웃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 골치 아픈 겁니다. 난 머리 안 할 테니까 니 해라. 그래서 양보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 표현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신 것처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셨는데 어떤 교회를 위해서요?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런 교회입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셨다는 건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그 사건에다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거기 말하는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줍니다. 어떤 이스라엘이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이요? 수도 없이 말 안 듣고 거부하고 거북하고 배반하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거든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남자들이 이거 알면 바꾸자 할걸요. 택도 없이 봐라.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 했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지 않는 그 말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아내를 저게 비난할 때 주로 뭐라 그래요? 뭘 못한다고 비난을 합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 모양이죠. 아침을 데려와 합니까? 또 있어요?
많겠죠.
잘 모르겠다. 아침을 제대로 하나요? 얼마나 게을러 터져가지고요.
딴 사람 문제로 돈을 벌어오나.
아, 맞아. 돈을 벌어오나.
아, 근데 뭐, 딴 사람 공부를 잘 가르치고.
아, 공부나 잘 좋구나. 이런 흠들을 말하려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할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하면 이건 흠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다 갖다 대입해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고 흠 잡는 그것들이 여기에 갖다 넣어보면 하나도 흠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했으니 이런 거 흠 못 잡는다 그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제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게 금방금방 쉽게 그렇게 잘 돼가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정답이요. 부인에게 불만을 말할 수 없어지는 거죠. 말할 수 없어지다가 나중에 보니까 불만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이 결혼할 때 저렇게 안 예뻤어요. 아니, 본인도 인정한다니까. 저기 여기에 눈 조그마하고 눈도 작고 키도 작고 점수 한 50점 정도 될 거예요. 어저갔으면 연애할 때 내가 당신이 예뻐서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이 소리 했다가 그게 10년 가더라고요. 그거 딱 10년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연애론을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여자들에게는 절대로 저의 빙 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직설법만 써라. 저는 그게 반어법이거든요. 지금은 이해하면 이해됩니다. 당신이 인물이 잘나서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그 얘기는요. 뒤집으면.
상품이죠.
아, 그렇죠. 인물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거 내가 더 좋아할 만한 성품이나 인품을 갖췄잖아. 그 얘기잖아요. 나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그거 절대 그리 안 듣더라. 모르더냐. 못생겼다만 기억하고 있어. 그래, 아이들한테 오게 하게 되면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절대 그런 표현 쓰지 마라. 낯간지럽더라도 뒤집어가지고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하고 치워라. 띵돌로 하면 덕복 하나도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생각 지우는데 10년 걸렸다니까요? 꼬박 10년 갑니다. 못생겼다 했잖아!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보다가 지금, 그러니까 올해가 그런 22년인가 3년인가쯤 되는데요. 지금 훨씬 더 예뻐요. 그게 아마 눈이 달라져 가는 건지 모르지만요. 남편의 역할이나 남편의 생각이 이래야 된다라는 전제가 쫙 깔려버리면 그 전제에 따라서 눈이 변해가고 그렇게 변해갑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어쨌거나 남편들 몰아놓고 해야 될 이야기인데 여기서 아무리 해봐야 흔일이고 괜히 짐 세는 이야기니까 그때 해둡시다. 그래서 그 혹시 저게 남자는 여자의 머리란 편이 나오면 그 머리라는 게 성경적인 머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히 한국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리 개념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근데 그 남편도 가르치기가 어려워서 그게 문제죠. 가르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네, 아무 반응이 없어도 계속 네.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아, 그래요?
게 맞더라고요. 언니 중에 듣고 이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런 공부를 했다 그다음 생각하고 안 하는 건 본인이고 이렇게 하는 남 흘러가면
제가 녹음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걸 홈페이지는 한쪽 구석에 올릴지 말지 아직은 미정입니다만은요 자본 좀 듣는 기회를 가지게 하든지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남자는 놔두고 이제 여자 얘기로 돌아갑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죠? 그 복종을 어떻게 해요?
잘 협조하라.
협조하라. 협조하라고 복종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달라요.
그냥 너무 기분 나쁩니다.
복종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짓이 좀 존경받을만 해야 하지. 근데 여러분, 함께 살아보면 남편이 좀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지 어려울걸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존경이 좀 어려울걸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남편이 존경스러운 게 아니고 저 존경하기가 어려운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사람 자체가 그렇게 존경스러운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살아보면요. 그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는 있어요. 시저가 온 로마 시민들이요 위대한 시저라고 환영하고 그 난리를 치를 때 그걸 보면서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내요? 비슷한데 그 저쪽 이야기는 아내가 아니고 몸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저의 몸종. 도무지 위대한 시저라고 저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을 더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몸종이 보기에는요? 똑같은데 시선시면 배고프면 꼼짝 못하고 뭐 배부르면 똥사러 가야 되고 똑같은 인간인데 저 왜 저러나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을 옆에서 함께 지켜보면 같이 있어보면요 그게 왜 위대한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연애하고 좀 떨어져가 있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던 사람이지만 함께 살아보이 보품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 변화가 심한 게 남자입니다. 여자들은 그래도 그 변화가 좀 적다 싶어요. 적어도 저도 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집사람은 방구 절대 안 끼는 줄 알았거든요. 절대 안 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요. 그때 맙시다. 그거는 그래도 약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가지고 있었던 게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람이 제게 가지고 있던 저 관념이 뭐냐면 아주 존경하던 선생님 그리고 다른 데서 또 만났기 때문에 참 존경하는 선배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도 함께 살면서도 이 개념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안 될까 하기 참 궁금했단 얘기죠. 함께 살면 이 개념 유지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본성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래서 세월 지나면서 가끔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개념들이 다 살아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그 살아있기가 예사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결혼 전에 존경하던 선배나 존경하던 선배님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결혼하고 이후, 난 이후에 그 개념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복이죠.
아니, 존경하는 선배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건 뭘로 바꿔야 돼?
존경하는 남편이란 몰라도 그때 그 이미지
그 의미나 그 개념이 그대로 묻어 있으면 복이라니까요. 거기에 여전히 존경하는 남편 개념도 그냥 덧붙여서 가는 거죠. 그때는 그랬는데 그게 깨지면 안 돼요.
그러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요.
아, 그때는 아니요. 그때는 남편의 개념으로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있으면서 그 개념이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연애 시절에 가졌던 그 뭡니까 가슴 두근거리는 그 개념이요. 결혼하고 계속 하는데 계속 남아있다고 쳐보세요.
그 어떻게 두근거려요?
네? 그래 안 두근거리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남아있다면요?
근데 남아있대요.
예? 남아있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자기 아니면 남자
남편 보고 죽은 거야.
새로운 평안함이나 믿음직스러운 개념이 쭉 깔려있으면서 그것까지 덧붙여져 있다면 그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싹 깨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변화가 여자들이 변하는 진폭보다 남자들 변화 진폭이 이게 너무 커요. 아니 진폭이 너무 심합니다. 심한데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어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차이가 남녀가 너무 달라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우리 집 사람 보고 맨날 그래 당신은 선녀고 난 나무꾼이다. 확실히 이 개념에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하면 괜찮아지는데 그걸 전혀 이해 못하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남자의 어떤 성적인 이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내 환멸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짐승.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얼마 지내보니까 순득 짐승이네.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짐승이네 말고요. 그 저질 비슷한 표현 있죠? 응? 아, 속물이나 저지는데 그 변태. 그러면서 완전히 어떤 존경하거나 좋아하던 개념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이 복종하라. 우리 남편요. 저질이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게 복종하라고 복종됩니까 그거? 아니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소가지는 뭘 같아가지고 속이래 넓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다 넓지만은요 같이 살아보면 그렇게 속 넓은 남자 별로 없어요. 소가지가 뭘 같다고 그러죠? 소가지가 뭘 같아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복종이 되냐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무조건 하고 남편이 존경스럽고 잘하기 때문에 복종이 아니에요. 영 시험차는데도 그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거꾸로 남편에게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는 거죠. 둘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살면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말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든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남편의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무조건 하고 복종하려고 서로가 애쓰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잘 사는 게 그게 일이죠. 잘 사는 게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세요 그럼? 그걸 잘 산다라고 밖에 말 못하겠어요? 행복하죠. 잘 사고 행복하고 같은 얘기다, 그죠?
서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잠깐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천국이라고 말해도 안 들릴 거예요. 꿈 같은 일이 생기는 건도 많은 얘기고 그걸 찍어가지고 행복하고 즐거울 거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뭔가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표현하면 저는 삼위일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아름다운 장면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요구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셋이 하나거든요.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그 장면을 어렴풋이라도 이루어가면서 그걸 이해한 사람은 결국은 삼위일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 가운데 도무지 설명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아이들이 모으면요. 이건 답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질문은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겠는데 삼위일체는 전 설명을 포기합니다. 안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수준은요? 우리 수준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최소한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도 너무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쯤 있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워낙 다르니까요.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전 삼위일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굳이 이해하려고 잘 노력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려고도 안 하고요. 삼위일체와 관련된 표현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삼위일체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설명하면 이단이다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 삼위일체를 잘 설명한 표현이 뭐가 있죠? 물, 얼면 얼음이 되고 녹음 아니 저기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고 하나의 물질이 기체로 액체로 고체로 존재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설명해 준다 이러면요 이거 아주 고대에 나왔던 저 양태론이라는 중요한 이단이 됩니다 이게 동시에 존재 못하잖아요 이 세 가지 형태는 동시에 존재하지 못하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이 아 그렇겠구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요 참 좋을 듯한데 어렵습니다 결국은 알면 알수록 설명 못하겠다 이거 손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삼위일체인데 그나마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어렴풋이 맛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사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생활을 잘 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만 잘 한번 보세요 분명히 다른 분 같은데도 불구하고요 한 분같이 움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셨고요 그 의도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했다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기막히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목마르다 하셨거든요 왜요? 똥단지 같은 질문하고 있다 그러지 마세요 왜 목마르다고 했을까? 목마르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목마르다 하셨느냐 아 목마르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나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를 묵상하고 쭉 살피다 보니까 아 이게 있네 그래서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열심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른 요한복음에는 십자가의 상에서 그 말씀이 많이 나타나고 다른 곳곳에서도요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라는 표현이 예수님 생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셨는데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더라는 것. 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굳이 아까 비유를 든다면요. 머리가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남편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요거는 부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로 존재하고 계시느냐를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남편이 내가 보기에 뻔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뭐 직장을 때려치우고 네. 뭔 사업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비전이 없는 사업이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칙은 복종이고 순종이면서 그 다음에 돕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잘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게 돕는 거거든요 내가 앞장서가 돼, 안 돼, 아니면 내가 결정권자가 돼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아주 지혜롭게 그걸 잘하는 그 지혜는 또 별도로 또 갖고 있어야 하는 지혜입니다. 저하고 가끔 툭닥거리고 싸우는 것 중에도요, 어제도 짜증을 조금 내다가 내가 부탁을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혹시 옆에서 거들고 싶어도 신경이 예민할 때는 거들지 마. 맞는 말이라도 신경이 예민할 때, 그 다음에 아주 무거운 걸 들고 지금 긴장하고 있을 때, 특히 또 저게 신경 바짝 써서 운전하고 있을 때 이쪽 저쪽 이런 얘기 그럴 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옆에서 보면 불안해가지고 한마디씩 거들고 싶은데 말이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긴장해가 있고 바짝 신경이 곧도 써가 있을 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판단이라는 게 늘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어떻게 잘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잘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거꾸로 남편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를요 아내의 동의 없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중요한 문제를 아내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래야 되겠다 해서 덕극 하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원리가 서로가 잘 맞아야 되는데 사람 막 그 얘기 할락하면 또 것도 없으시니까 걱정해둡시다. 작은 원리적인 면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런 원리를 조금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생활로 들어가서 조금만 얘기를 나눠봅시다. 언젠가 이 부분 이야기를 좀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원래 제가 한 3시간 정도 강의하는 걸로 작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녁 몇 시쯤 되나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녁 먹고 막 시작을 했는데 한 3시간쯤 하고 끝낼라 했는데 이 문제 딱 부딪혀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답변하고 하다가 제한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차가 끊기는 바람에 그만 막차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지혜를 많이 먼저 산 사람들,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저런 경우를 겪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지혜는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잘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요, 또 그걸 앞서간 사람들 전해주는 지혜를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살면 자주 싸워요. 함께 살면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안 싸우는 게 비정상이죠. 우리 엄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친구였어요. 부모님들은 가끔가 실제는 질문합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 싸우는 사람 손들어 봐 하니까 다 들더래요. 근데 우리 집 아들님이 딱 하나 안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 좀 하면 어때가 그런 그래가 이제 친구 사이니까 집한테 물었나 봐요. 그 집에는 왜 안 싸우는데? 제가 한 얘기가 답변 못 해서요. 그렇죠. 아이들 안 보는 데서 싸우지. 아 그것도 그렇지. 그래 아들 안 보는 데서 싸우지 어떻게 아들 보는 데서 싸워요. 그건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집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교육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아이들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데서 가서 싸워야 된다.
아니 우리 싸움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애들은 네. 싸웠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들이 너무 예민한 거니까 그건 알 수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싸우냐 말이에요. 그 옛날에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원인 딱 했는데 1번 답이 뭘까요?
시야.
네? 근데 사례인데 그거는 그 아주 작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 부부가 싸우는 원인을 조사를 쭉 했는데 1번 답이요. 기가 막힙니다. 의리광을 안 받아줬어. 이게 1번 답입니다. 뭐 성격차니 뭐가 달랐어 이런 거는요 그건 큰 싸움으로 가는 경우인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사소한 문제하고 자꾸 싸우는 이면을 딱 해봤더니 정답은요 의리광을 안 받아줘. 누가요? 누가 의리광을 부려요? 남편이요. 에이,
그러니까
우리 이상한 일인 거죠.
영화의 남자고 사나.
근데 유심히 보면 양쪽이 서로가 다 밑바닥에 고개 깔려 있어요. 그것이 원인 중에 제일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싸우는 이유가 그렇게 심각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지 큰 문제 아닌 것 같고 싸워가 이게 일이 자꾸 커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싸움을 중지하고 막는 원리 중에 하나가 그 밑바탕에 큰 원칙을 단단히 다져놓으면 싸움을 하다가도 쉽게, 아니 적게 일어나고요, 하다가도 쉽게 중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남편으로, 나를 아내로, 여기에 선택했다는 여기에 대한 감사가 늘 바탕에 깔려있으면요, 싸우다가도 이것도 실제 없는 싸움하고 있구나 해서 적당하게 그만둬야지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본적 문제인데요. 언젠가 한번 딱 그렇게 싸우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왔다 실제로 싸우고 시작은 그 요런 거가 작은 거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자꾸 사람이 커지잖아요. 싸우다가 이제 적당한 선에서 그만둬야 되는데 무슨 끈도 없나 하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물은 거죠. 여보, 당신 본적 어디고? 우리 이 사람 본적은 대구시 북부 노원동 1645번지거든요. 근데 본적 어디고 하니까 뽀이 쳐다보니 덕산동 236번지 하는 거죠. 내 본적입니다. 아마 됐다. 자기 본적 버리고 본적 어디고 그냥 내 본적 됐는데 그 뭐 사고를 내면 그만하면 됐다 막 그만하자. 그래서 끝나버렸거든요. 실컷 사고다가 본적 얘기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순간에 내 본적 얘기가 나왔는지 야 내 참 잘했다 이 생각이 들어가 그 일은 학교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 모이 앉아 그 소리를 했죠. 그래서 저에게 이랬더만 이랬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요 안강에 있는 어느 후배 저 영어 선생인데 부인이고 성모병원에 간호사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에게 집에 가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봤나봐 연습으로. 당신 본적 어디고 보고 물었는데 친정 본적이 튀어 나온 거예요. 그 이튿날 학교가 한다는 소리가 에이 형님 때문에 그러신 거야. 왜? 그래가지고 실제로 대판 싸우고 그래 인마 아무나 그거 써먹는 줄 아나. 결혼하면 주민등록증 자체에 본적이 바뀌어 나오죠. 바뀌어서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어떤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다 보면 이런 저런 문제 자꾸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할 때 빨리 정신을 차려버립니다. 아 이거 또 시작되기 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퍽퍽 들면 어떻게든지 풀어가려는 노력이 전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어리광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늘 사소한 문제로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또 뭔가 하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요, 남자 여자나 아내와 남편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다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별 사람이 있겠냐고 말하지만 실제로 또 붙여놔놓고 보면요, 남자하고 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뭐 사례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가 달라요? 살다 보니까 좀 생각하고는 좀 다르네 싶은 거예요. 제일 큰 차이는요, 성적인 면에 있어서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적어도 성적인 문제는 감아보면 여자는 선녀 같고요, 남자는 나무꾼 같고요. 나무꾼 같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체면 없다도 되고요. 그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체면 없다는 건 아주 좋은 편이고 좀 질이 좀 떨어지죠.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무래도 좀 고상해 보이고 남자는 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둘이 같이 어울려 살면요, 자칫 잘못하면요, 저질.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게 좀 저질스럽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다르다는 점이요, 이 다른 점이 어떻게 또 나타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쯤에요, 저도 고등학교나 이때쯤 보면 되는데 여자들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남자는요, 머릿속에 99% 그걸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누가 치느냐 하면 남자들이 치게 돼 있어요.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어떻게 돼? 안 됩니다. 못 벗어납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능하였느니라 하는 이 구절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여자들에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여자들 중에 그걸 여자 보고를 바꿔가지고 남자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였네 이렇게 바꾸가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냐니까 별로 없어요. 거의 그 구절은요. 여자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는 구절이거든요. 남자들은 성경 읽다가 그 구절 딱 보면요. 찔리는 남자가 100%입니다. 다 걸려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해서 다 좌절하기 쉬운 게 그 구절입니다. 그 100%라는 말 잊지 마세요. 다 걸립니다. 그런데 저도 그 구절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요. 이 구절은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이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어떤 배고픈 사람이 이 빵집을 지나가다 보니까 빵집 안에 굉장히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몇 번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보기를 한 5개를 적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것 같으니까 대강해 볼게요. 맛있는 빵을 발견했다. 1번.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요. 입안에 침이 군침이 돈다. 2번. 그 다음에 맛있겠다. 이거나 2번 3번 뒤져봐요. 맛있겠다. 3번. 그 다음에 저걸 어떻게 훔쳐서 먹어야겠다. 4번. 그 다음에 훔쳐 먹었다. 5번. 이래 1, 2, 3, 4, 5번을 해놔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이 중에 몇 번이냐고 물은 겁니다. 몇 번 같아요? 4번요? 4번. 3번. 옆. 맛있겠다. 3번. 근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2번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배는 고프고 입에 침이 살 돌고 이게 2번인데요. 2번을 꼽아요. 남자아이들은요. 여자아이들은 2번 안 찍습니다. 3번이나 4번쯤으로 갑니다. 근데 정답은 2번이다 이랬더니요. 제가 고등학생을 같이 듭니다. 2번이 아니고 정답은 4번이다 이랬더니요. 이 공부하고 있던 방 옆방에 대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저것들이 저한테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답인지 저 대학생이란 것들이 앉아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관심있게 기울이고 있는데 4번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수가 터지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그들에게 남자아이들에게는 그게 그만큼 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밖에 나가보면요. 여자들이 온천지 이쁜데요. 이쁜데 하면 이게 몇 번이 되죠?
한번 2번 넘어가는
남자들은 이쁘다라는 것과 성욕하고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같이 갑니다. 구별이 되면 참 좋겠지만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눈만 뜨면 예수님의 그 구절이 이미 걸리는 겁니다. 이게 2번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름에요. 자전거 타고 시내 나가보면요. 페달 받기가 싫어요. 눈에 띄는 게 이 아까운 광경을 두고 어떻게 빨리 지나가나. 길막히가지고 천천히 간센 찍었나. 실제로요 엄청나게 예뻐요. 근데 남자들에게서 예쁘다는 개념하고 성적인 문제하고 이게 별개가 아니거든요. 같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갑니다. 여자를 뚫어지게 3초 이상 쳐다보면 가늠이다. 사실 그건 맨날 눈 뺏어 돌리다 말아야 되냐 그 말인데요. 그만큼 남자들에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구절은 내가 의식하기 전에 생각도 하기 전에 내게 그런 생각이 항상 덮여 있는데 거기다 대입을 시켜버리면 이 구절이 힘을 잃어버려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큰 좌절을 줍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어떻게든지 훔쳐서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의도적인 내 자의가 개입될 때부터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 이건 아이들을 굉장히 해방시키는 겁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아픔을 적어도 성적인데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결혼할 때까지 이 아픔을 항상 품고 견디기 어려운 아픔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몸이 그렇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통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옛날에 제 경험입니다만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하나님. 그 다음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성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그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 의식하기 이전에요. 내보다 먼저 눈 뜬 놈이 성욕이 먼저 눈 뜨고 기다리고 있어요. 떠는 순간에 하는 생각이 이제 지가 먼저 설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게 남자아이들이나 아니면 남편들 열심히 관찰해 보세요. 내 의식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의식이 눈뜨기 전에 성욕이 먼저 눈뜨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여자들이 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참 저질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그런 점에서 좀 그렇다라는 걸 누군가가 좀 가르쳐 주면요. 결혼하고 이후 난 이후에 많은 갈등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역전현상이 옵니다. 그렇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게 뭐라 그럴까요? 고고하고 관심도 별로 없고 같은 이게 결혼하고 적어도 한 10년쯤이나 지나면요. 아이 한 두원 낳고 한 10년쯤 지나면 역전현상이 옵니다. 남자들은 여전히 그게 관심이 그렇게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냥 조금은 줄어요. 반면에요. 여자들이 거기에 눈이 많이 뜨여가지고요. 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한 40대에 넘어가면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부인이 샤워하는 소리만 들리면 오기는 재미있다. 40대부터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부인이 샤워하는 소리만 들으면 이제 발발 떨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흔히 많이 쓰는 말, 고개 숙인 남자. 거기서부터 이제 꺾기 시작해가지고 양맥을 못 쓰고 빌빌거리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인데, 성적인 문제에서 그런 이 언밸런스를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그래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성적 문제에 관심이 많을 때 여자도 많으면요, 이 세상이 개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나마 한쪽이라도 이게 거부하는 관심이 없는 쪽이 있으니까 에라레를 쓰고 뺄뺄거리다가도 그나마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나이가 들으면 이것도 한번 바꿔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왜 나이 들어서 바람이 나면요? 못 말리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렇게 바람이 들면 남편이고 아이들이고 다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쪽 측면이 참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여자들이 바람나는 것은 십중팔구 이 성적인 역전현상에서 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요, 이제 못 말리는 거죠. 작은 그 부부 사이에서 이런 어떤 그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나이가 물었는데, 부부간에 있어서 성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여러분, 성적인 문제가 부부 사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퍼센트로 쳐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자들은 비율이 낮습니다. 여자분들이 대답할 때 그 비율이 항상 낮아요. 남자들은 좀 높습니다. 가정에서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그 질문하러 온 녀석이요, 안 믿는 친구들하고 툭닥거리고 싸우다가 총각 시절에 분개해서 날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 자들이요, 90%랍니다. 저것들 완전 진정하네요. 근데 그런 건, 니는 그럼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냐? 한 10% 정도 하면 아닐까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90%가 된다는 이야기는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쪽이 성적으로 불구가 되면요, 버린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버릴 수 있습니까? 이혼 사유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됩니다. 법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런 건 너무 탓하지 마라. 사회적 통념이 그렇게 돼 있는 거다. 그리고 너는 10%라 하는 거는 그건 네 말은 네 말 맞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걸 어떻게 심어주셨나 해서 이 성적인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프로테지가 적게 잡히는 거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더 소중한 게 없다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다.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자꾸 원망하지 마라. 맞다. 너는 10%면 그거 맞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더 중요한 게 내게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네 말도 맞는 거다. 그거 약올라 하지 말고 그럴 필요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이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요. 조화를 잘 이루어서, 잘 사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실제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책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왜 결혼했느냐고 물으면 서로 뭐라고 답변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이게 참 좋은 말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나쁜 말이라고 봐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가 이리저리 얽히고 얽히고 설치다가 보통 어디서 끝나요? 결혼식으로서 끝나죠? 이게 굉장히 나쁜 드라마예요. 왜 그런가니까, 결혼하고 결혼식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결혼했습니까? 결혼식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결혼식 한 걸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혼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난 걸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모든 약속이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다 취소가 되죠. 잊혀지는 거죠. 왜? 목표 달성했는데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가문이설을 다 뱉어놨다가 목표 달성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종료 안 하잖아요. 왜? 결혼식이 목표니까요. 그래서 남들이 잘 하는 말 중에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 주냐? 잡을 넣고 낚시 잠가가지고 여러고 앉았지 잡았는데 뭐라 먹이 주냐 이 말이에요. 그 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뭐예요? 결혼식이니까요. 결혼식과 결혼은 공감해야 됩니다. 결혼은 언제 합니까? 결혼식은 여덟 며칠 날 날짜 정해가 하죠. 결혼은요? 전쟁해야 돼요? 결혼은요? 결혼식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결혼식 때부터 결혼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결혼은 결혼식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이 말은요, 결혼한 사람부터 바꿔야 합니다. 저희 영남이 같은 경우는 사랑하니까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전 즐겼습니다. 사랑하려고 결혼한다. 결혼식 올리기 이전까지 사랑하니 다니 했던 그건 다 장난이에요. 결혼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했잖아요. 아, 이제부터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가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 것은 결혼한 이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말이라서 그건 위험합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결혼했으니 이제 사랑해야죠. 진짜로. 그래서 결혼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자꾸 결혼식을 생각하는데 식은 그렇게 결혼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결혼한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진짜 결혼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결혼이라는 얘기죠. 절대 결혼식이 이야기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라기보다가 저 희락사상인데요. 희락사상에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뭐 있죠?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필레오. 필로스는 명사형이고, 필레오 이러면 동사형이고 그렇습니다. 아가파오 이러면 명사고요. 아가페 하면 동사형태고 그렇습니다. 어느 것으로 괜찮은데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로스는요? 이성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요.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필레오. 필로스는요? 자식에 대한 것도 보통 뭐 아가페라던데. 우정, 친구 사이를 만나. 요 필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필라스피. 필 사랑한다 소피아. 이성 아니 학문 필자가 붙는 게 그런 거다. 필라델피아 있죠. 필라델피아 딜, 사랑한답니다. 아델포스, 형제란 뜻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뭘로 유명한 뜻이죠? 신기하는 거죠. 동성애. 저 몰랐는데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의원 설명을 했더니 아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필라델피아구나 이러더라고요. 동성애를 다룬 배경이 물론 필라델피아였겠죠. 그러나 그 도시 이름 자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에서 동성애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종류가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부부의 사랑은 이 셋 중에 어느 거예요? 부부의 사랑은 이 셋 중에 어느 거냐고 말입니다. 세 개가 다 있어요. 세 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에로스적이죠. 그 다음에 남편이 좋은 친구죠. 좋은 연인이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친구 맞죠? 좋은 친구 맞아요. 또 하나는요? 아가페.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 셋 중에는 어느 사랑이 먼저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사랑이 시작이 됐던 이 셋 중에 어느 걸로 시작하죠? 네, 거짓말 하지 말고.
아가페 네?
처음에 아가페로 시작을 해요? 그게 참 이상하다. 아무 조건 없이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랑 시작이 되는 경우가?
아, 그랬긴 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에로스는 좀 질이 낮은 건데.
다른 거 아닌가?
예?
처음에는 아, 사랑하는
아, 다. 집집마다 좀 다를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 그죠?
친구처럼 편안해. 이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에로스로 가는 거.
아, 나하고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아. 처음에 친구로 시작했다가 그냥 그걸
친구 사이로 시작을 했다가 아주 이제 저질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정말 고상한 사랑으로요.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현상이 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이게 부부 사이입니다. 근데 차츰차츰 영역이요. 영역이 차츰차츰 아가페적인 사랑이 넓어져 가는 거죠. 그래 봐야 되는데 평생토록 그 근처에 의심도 안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의심도 안 하는 부부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로 부부라는 관계를 주셨느냐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이 아주 중요한 원리적인 면만 이 정도 얘기를 해둡시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책을 구해서 보면서 남편에게도 좀 읽히고요. 이런데 서로서로 견해를 조금 조정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 슬픈 세상이에요. 참 슬프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장치로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이런 개념을 가지면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나름대로 의심도 없고 용기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입니다.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